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 일대에서 어제 발생한 북한군의 대남포 사격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방부대에 완전무장을 명령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군도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북한이 위협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오늘 새벽에도 확성기 방송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최근 수개월간 남중국해 인공섬에 조성한 간척지 규모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6월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산후섬 군락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2,900에이커 규모의 간척지를 개간했다며 이는 전달인 5월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시 2,000에이커를 간척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달 초 간척 작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간척지에 영유권 주장에 사용될 수 있는 대형 선박이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은 통로와 정박시설이 조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폭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오늘 사건 현장 부근 에라완 힌두교 사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유족들과 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희생자 22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객들을 위협하기 위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골란고원 진영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5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공습은 오늘 새벽 시리아 쿠네이트라주 알콘 마을에 있는 한 시장 인근 차량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공습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친정부군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번 공습은 전날 자국 영토인 갈릴리 지역으로 로켓이 발사된 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며 사망자들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속한 팔레스타인 반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어제도 수차례 로켓 공격을 받자 골란고원 인근 시리아 진지에 1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히는 누구라도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어제 피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고 다음 달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로써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와 그가 이끄는 급진 좌파 성향의 시리자당은 당초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조건인 강력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또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치프라스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등 긴축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8월 제조업 관리 구매자 지수는 47.1로 기준선 50을 6개월 연속 밑돌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4.2%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21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주말 같은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영화 감상이죠. 아마도 이번 주말에 미국인이나 미국 내 한인들 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흥행 성적 1위를 거두고 있는 스트레이트 아우터 캄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지금 화제입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의 대중음악, 힙합 음악이 영화이기 때문이고요. 또 흑인과 백인 갈등, 흑인과 한인 갈등이라는 이슈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영화는 1980년대 말에 흑인 밀집 빈민 지역인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있는 캄튼 지역 출신의 갱스터 그룹, 반항하는 흑인들이라는 이름의 NWA 그룹의 전기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그룹은 지난 1992년 LA 흑인 폭동 사건의 부추긴 노래를 부른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LA 폭동 사건이라면은요, 미국 LA에서 백인의 흑인 구타 사건, 또 한인의 흑인 소녀 총격 사건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흑인들이 폭동을 벌였고요. 단 6일 동안 54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 이상이 다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경찰의 흑인 구타 사건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알려진 이 당시에 이 그룹이 바로 블랙 코리아라는 검은 한국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흑인 소녀에게 충격을 가한 한인 상점 주인입니다. 노랫말을 보면 동양인 두 명은 흑인을 열받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지, 흑인들의 주먹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너의 상점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노래는 당시에 흑인들이 흥분하고 있는 흑인들이 한인들에 대한 분노를 더 만들게 했고요. 흑인들이 한인 상점에 불을 지르고 폭행을 가하도록 선동한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 정치평론가는 이 블랙코리아라는 노래는 흑인과 한인들의 갈등을 사주한 노래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영화는 현재 백인 경관과 흑인 총격 사건으로 예민해져 있는 흑백 양쪽 사회를 우려하는 미국인들, 또 무엇보다 당시 큰 피해를 겪은 지역 한인 이민 1세들에게 반갑지 않은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한인 단체의 영화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공전의 흥행을 거두고 있고요.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힙합 문화를 부활시킨 영화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 또 정치인들까지 이 영화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룹에서 활동하던 힙합 가수들은 또 다른 전개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평론가들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 한 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3도에 화창합니다. 오후 기온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21도에서 27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19도에서 28도 예상합니다.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20도에서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Maroon 5가 부릅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골라봤습니다.
When the world is cold, I will feel a glow just thinking of you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Yes, you're lovely with your smile so warm and your cheeks so soft. There is nothing for me but to love you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With each word your tenderness grows, tearing my fear apart. Never ever change. Keep that breathless charm. Won't you please arrange it? 'Caus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Touches my foolish heart. Oh, lovely, never ever change. Keep that breathless charm. Won't you please arrange it? 'Caus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에 개인 계정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정부 규정 위반이라고 미 연방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뇌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견됐다는 소식, 또 4년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일부 지역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하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에 개인 계정 이메일을 사용한 데 따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그동안 정부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연방 판사가 이를 반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이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연방법원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과 관련한 정보공개법 소송 심리가 열렸는데요. 네. 이 소송을 담당한 에밋 설리번 판사는 클린턴 전 장관을 지목해서 정부 규정을 따랐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설리번 판사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네, 이 정보 공개법이 공무원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법무부 측 변호인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재직 당시에 뉴저지주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 연동된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는데요. 이 재임 시절 주고받은 이메일 약 3만 건을 지난해 말에 국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적인 내용을 담은 이메일 3만여 건은 이미 삭제했다고 밝혔죠.
네. 클린턴 전 장관이 거듭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기밀 정보가 이 이메일 계정으로 오간 사실이 드러났죠.
네네.
예. 결국 이메일 서버를 미 연방수사국 FBI에 넘기기에 이르렀는데 이 서버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인지가 핵심 관심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이메일 서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국무부에 이메일을 제출한 뒤에 모두 삭제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하지 않고 농담으로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FBI가 이 서버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 어제 설리번 판사가 이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서버에서 복구한 이메일 가운데 이 국무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메일이나 이번 소송에 관련된 이메일이 있으면 FBI의 요청에서 모두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과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P통신과 바이스 등 언론이 각각 미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이 국무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소송을 걸었죠. 결국 연방판사 지시에 따라서 국무부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이 클린턴 전 장관의 보좌관인 후마 아베딘에 관한 소송인데요. 이 클린턴 장관 재임 시절에 그 아베딘 보좌관이 국무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문으로도 일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아베딘 보좌관이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이 한 보수 단체가 요구하면서 이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 측은 계속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은 다른 국무장관 들이 해온 관행을 따른 것이고 당시 국무부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하고 9개월 정도 지나서 이 정부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네.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정부 기록을 주고받았으면 반드시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바뀐 겁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퇴임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한참 동안 이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았죠.
네. 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요. 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이메일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에도 상당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다 합쳐서 이 20명이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여전히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이 그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계속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는 게 문제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퀴니피엑 대학교가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주 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이 세 주에서 매우 낮게 나온 겁니다.
네, 바로 이 세 주가 선거 때마다 그 지지하는 당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 세 주의 유권자들에게 이 클린턴 후보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32%, 오하이오 주에서는 34%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클린턴 후보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난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른 결과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안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내년 11월에 본선거에서 자신과 바이든 후보가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또 플로리다 이 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했을 때 이 클린턴 후보보다는 바이든 부통령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 주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바이든 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20일 어제 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주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다음 주쯤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어제 그 애틀란타 에 있는 카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진단을 받았고 이 종양이 뇌로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태가 심각한 건가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의사들이 자신의 뇌에서 4개의 작은 흑색종 종양을 발견했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첫 번째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이달 초에도 이 간 수술을 받았다고 하죠?
네, 앞서 수술은 이 간에 있는 작은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요. 이 수술로 작은 덩어리는 완전히 제거됐지만 이 새로운 종양 4개가 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 대통령 그 관련 저서를 쓴 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 다른 대부분의 대통령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또 이 평소 늘 소탈하고 또 솔직한 카터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에 나온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데요.
네. 그 카터 전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90살인데요.
네.
많은 기자와 그 카메라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 혼자 의자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양복에 넥타이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약 4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또 부드럽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다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멋진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은 신의 손에 놓여 있고 이제 어떤 새로운 모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유명합니다.
네. 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친숙할 것 같은데요.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주시고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1977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4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석유 파동과 또 이란 주재의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평생 그 정직을 강조한 정치인이었지만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퇴임 후에 그 활발하게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재임 때보다 그 퇴임 후에 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사상 최악의 가뭄에 또 산불에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요,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끝으로 살펴보죠.
네, 4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그 캘리포니아의 지반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에 있는 물을 너무 많이 퍼올리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과 항공기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인가요?
네, 캘리포니아 주 내륙 중앙의 샌 호아킨 계곡 일대인데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이 가장 눈에 띄게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약 2만 4천 명이 살고 있는 코코란 시 근처고요.
네.
또 한 곳은 엘 니도라는 지역인데 330명가량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에도 이런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십 년간 그 가뭄이 든 해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는 바람에 이 땅이 가라앉는 집안 침하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100년 만에 그 최악이라는 가뭄을 4년째 겪으면서 이런 침하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에 약 5c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5cm씩 내려앉는 거면 상당히 눈에 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네.
주에 있는 한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 그러니까 교량이 수면과 거의 맞닿아서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주 당국자들은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도로나 교량, 주요 운하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수의 수위도 아주 낮아졌다고 하죠.
네. 워낙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는 바람에 역대 가장 낮았을 때보다도 지금 지하수의 수위가 30m나 더 낮습니다.
네.
끌어올리는 지하수의 양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농업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넓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이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쓰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빠져나가면 지하수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진 지층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땅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네. 주정부 당국의 조처가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획기적인 지하수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해서 관련법이 마련돼 있긴 한데요. 하지만 2020년 경이나 돼야 이 실무진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영어로 Anti-Trust Law, 즉 반독점법입니다.
네. 자, 반독점법이라고 하면은 독점 앞에 반이 붙어 있으니까요. 독점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겠죠?
네, 뜻풀이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독점법에서 독점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사전을 보면요. 이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떤 시장에서 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경쟁이 없으면 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그렇죠.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요. 이런 행위를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국에서는요, 이 경제 분야에서 이런 독점 행위가 한때 기승을 부려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이 미국 경제에서 독점이 가져온 폐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이 각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회사 몇몇이 시장을 부당하게 좌지우지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독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정부가 나서서 반독점법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독점 행위가 기세를 떨치자 미국 연방의회가 1890년에 셔먼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셔먼법이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 법이 미국에서 독점을 제한하는 유일한 법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들로 다음 세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셔먼법이 있고요. 또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클레이튼법하고 연방무역위원회 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처음 나온 셔먼법은 법을 만든 목적은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독점으로 보는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점을 바로잡으려고 등장한 법이 바로 클레이튼법인데요. 이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나온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 영어 약칭으로 FTC를 만들어서 이 조직이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임무를 전적으로 이 FTC가 맡는 거라군요?
아닙니다. 이 독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조직이 FTC 말고 또 있습니다.
예.
이 먼저 연방정부 안에서는 연방법무부 소속인 독점금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정부 안에 두 개가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업무를 조정합니다. 다음엔 지방정부인 주정부도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은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종종 뉴스에서요, 이 거대 기업들이 독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들 볼 수 있는데요. 이 독점을 규제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FTC 같은 경우는 자체 권한으로 독점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독점을 한 회사나 개인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요.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서 독점을 금지하거나 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주정부도 이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미국 역사에서요,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20세기 초반에 스탠다드 오일사를 분할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존 디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죠.
네.
이 스탠다드 오일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11년에 칼을 빼들었는데 바로 전세기에 만들어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다드 오일사를 30개 회사로 해체한 겁니다.
네, 최근에도 이렇게 반독점법으로 거대 기업을 쪼개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예, 아주 최근은 아니었고요. 네. 약 30년 전에 나온 판결인데요. 지난 1982년에 당시 미국 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AT&T사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요, 이 반독점법에 걸려서 회사가 쪼개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해서 이 법무부 독점조사국으로부터 독점 혐의로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1심에서는 독점 혐의가 인정돼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나누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요. 결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지 벤슨과 로버타 플렉이 함께 부릅니다. You are the love of my life 골라봤습니다.
My life, I knew it right from the start. The moment I looked at you, you found a place in my heart.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give me reason to live. You taught me how to be strong. With you is where I belong. No one's ever touched quite the way you touched me. People search a lifetime to find what we hav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one thing that's good in this life. I'll spend the rest of my days just loving you.
You are the love of my life, the heart and soul. Was lost and alone. With you at last I am home. You give me so much of you. A lifetime to find what we hav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one thing that's good in this life. And in a world full of change, one thing I'm sure of, you are the love of my life, one thing that makes sense in this life. I'll spend the rest of my days just loving you. You are the love of my life, and I thank God I'm alive to spend my lifetime with you. You are the love of my life.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인들에게 7월과 8월은 여름 휴가철이죠. 네.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에서도 여행지나 그 관광지와 관련된 얘기로 요즘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얘기 들려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My name is Ryan Croni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Ryan Cronin입니다.
네,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라이언 씨는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온 가족이 함께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그 여행지가 오늘 전해드릴 미국 이야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Outer Banks입니다. I want to talk about vacationing, going Outer Banks during the summer. I came here as a kid, so and it's really, especially for our area, this is really good family environment.
저는 아이들과 놀기 좋은 해변을 찾아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아우터 뱅크스에 왔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조카들이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조카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아우터뱅크스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Those sunset lazy days, couple chairs out on the beach. Zac Brown on the radio
and the Coleman at our feet. A lot of people from, you know, Northern Virginia, Maryland, DC, New York sometimes.
아우터뱅크스는 like 제가 살고 있는 북버지니아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메릴랜드나 워싱턴 DC,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휴양지예요. 북동부 지역에서 내려오려면 자동차로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 1월부터 휴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Without those Carolina outer
banks and you. It's not commercial. You know, it's smaller, it's quiet, and a lot more families and stuff. Not lots of rowdy.
아우터뱅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인근의 다른 유명한 휴양지에 비해서 상업적인 면이 적다는 거예요. 여긴 작고 조용하고 가족들끼리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놀이시설이 빙빙 돌아가지도 않고 큰 식당들로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서 시끄럽지도 않고요. 긴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가 무척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Can't wait till we're back there. See
your blonde hair blowing in that salty air. 네, 아우터뱅크스 참 조용하고 멋진 해변이 있는 곳이죠. 저희 방송국에 있는 워싱턴 DC와 접해 있는 이 버지니아주에서 남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름다운 휴양지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김묘 기자가 직접 아우터뱅크스에 가서 라이언 씨를 만나고 오신 거네요.
네.
네,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신 게.
네, 뭐 네. 여기저기 제대로 그을렸죠.
네.
네, 저도 여름 휴가로 라이언 씨가 이렇게 자랑하는 아우터뱅크스에 갔었고요.
네.
또 조용한 여름 바다의 멋에 푹 빠져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온 건 아니고요. 아우터뱅크스의 바다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십니까? 바람 소리와 섞여 있는 이 파도 소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아우터뱅크스라는 바닷가에서 들려드리는 파도 소리입니다.
아, 좋네요. 파도 소리에 바람 소리까지 뭐 해변 분위기 제대로 가져오셨는데요.
이 파도 소리를 담아온 아우터뱅크스는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동해안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320km의 이 길고 가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참 특이한데요.
네.
각각의 섬은 다리나 배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섬 동쪽으로 대서양의 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요. 이 해변을 찾아서 여름이면 라이언 씨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우터뱅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우터뱅크스 하면은요, 긴 해변 못지않게 유명한 게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라이트 형제 기념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아우터뱅크스의 킬 데빌 힐스에서 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 라이트 형제 기념비와 플라이어 1호의 모형을 볼 수 있고요. 세계 첫 비행을 시도한 언덕이나 착륙 지점에 이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또 여러 전시물들이 마련돼 있어서 아우터뱅크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유명한 곳이죠.
네. 아우터뱅크스의 조용한 해변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까지 함께 볼 수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놀거리나 볼거리, 먹을거리 뭐 하나 빠지지 않고요. 또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라이언 씨, 아우터뱅크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 만나보시죠.
Go to the beach, you make lots of food. You go do other stuff like, you know, crabbing, fishing, go ride jet ski.
바다에 가서 해변에서 놀고 다양한 해산물도 먹고 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요. 아우터뱅크스는 놀 거리가 정말 많아요. 전 여기 오면 늘 제트스키를 타는데요.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리면 정말 기분 좋죠.
제트스키는 물 위에서 달리는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물 위를 모터의 힘으로 달리는데 오토바이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작 방법도 아주 쉬워서 초보자도 간단한 설명만 들으면 곧바로 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우러뱅크스에 온 라이언 씨 가족들도 4살 된 조카에서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제트스키를 타러 나갔습니다. 제트스키 타는 곳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내 요원들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이. 별거 아니니까 타보라고 권하는 엄마. 답답한 마음에 협박하는 아빠까지.
네,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에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좀 무서워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라이언 씨 가족은 4살 된 조카까지 무사히 제트스키를 탔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트스키를 타다가 조금 더 용기를 내면 패러세일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패러세일링은 특수 고안된 낙하산을 메고 모터보트에 긴 줄로 연결해서 가다가 공중 비행을 하는 겁니다. I'm afraid I'll end up over there next. You don't like it?
Brandon, I don't want you wandering. You stay here, please. 이거 역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이 있겠네요.
네, 자 이쯤 되면 엄마들은 애가 타겠죠?
미리 표 끊어놨을 텐데. 네.
그런데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러세일링은 뭐 특별한 교육이나 강습이 필요 없고요. 그네 타듯이 앉아서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아우터뱅크스에서 패러세일링을 하면 과연 어떤 기분일지 라이언 씨에게 들어보시죠.
Parasailing is when they put you in a parachute.
패러세일링은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낙하산을 어깨에 메고 새처럼 날아서 공중에 떠 있는 건데요. 바다는 물론이고 아우터뱅크스의 긴 해변과 등대들, 자연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Also over here, a memorial for this is a place where they flew first airplane ever.
아우터뱅크스가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을 성공한 곳이잖아요. 패러세일링을 하면서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을 때 그 기분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아우터뱅크스는 연날리기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이곳 바람을 이용해서 연날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라이언 씨는 아우터뱅크스가 어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휴양지로, 또 아이들에게는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전화를 떠나서 자연과 더불어 놀 수 있는 곳으로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라이언 씨 조카들과 함께 사료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거북이 보러 가는 중이에요. 바다 반대쪽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북이가 살거든요.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연 연못에 사는 거북이를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경험하게 해주려고요.
Over there. 연못에서 자라 같은 작은 거북이들이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미는 걸 보고 라이언 씨 조카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등장할 때마다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요. Come on. 흥분한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Right there.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아기 거북이 등장하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Carolina outer banks.
And you.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라이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이 아우터 뱅크스 밤바다에 나가 작은 개를 잡고요. 또 야생마를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해변을 달리기도 했는데요. 라이언 씨가 소개하는 아우터 뱅크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skating on thin ice. Skating on thin ic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skating on thin ice,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soccer game tomorrow.
Again? You've already missed 3 games, though.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I know. I'll definitely let him know today.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난 내일 축구 시합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또? 너 경기를 세 번이나 빠졌잖아.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오늘 안에 존슨 코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위험해. 팀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skating on thin i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soccer game tomorrow.
Again? You've already missed 3 games though.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I know. I'll definitely let him know today.
Today's expression is skating. S-K-A-T-I-N-G. Skating on. O-N. On thin. T-H-I-N. Thin ice. I-C-E. Ice. Skating on thin ice. Skating on thin ice는 살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탄다는 뜻이죠. 결국 위험한 일을 하다, 모험을 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f you are skating on thin ice, you are doing something that is too risky. You're basically putting yourself in a situation that could quickly become dangerous. Let's just think about it. If you're skating on a frozen lake during the winter and you happen to skate a little too far out on ice that is too thin, it might crack and you might fall in the lake. That's why skating on ice that is too thin can be dangerou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축구 시합을 또 빠지면서 존슨 코치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팀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think that your idea to invest in this company is too risky. You are definitely skating on thin ice. 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건 위험해. 아주 무모한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soccer game tomorrow.
Again? You've already missed 3 games, though. If you don't tell Coach Johnson today, you could be skating on thin ice with him, and he might cut you from the team.
I know.
I'll definitely let him know today. Let's review. If you are skating on thin ice, you are doing something that is too risky. Skating on thin ice. Skating on thin ic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디온 워에게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f you should go away, I'll stand here and remember just how good it's been. And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9년 8월 21일 오늘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됩니다. 하와이 섬을 비롯한 8개의 큰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이 모여있는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와이의 원주민은 마르키즈 제도에서 유입된 폴리네시아인으로 이들은 400년경 하와이 제도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1778년 탐험가인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하와이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51년 하와이는 미국의 보호령이 되고 1887년 미국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오아후섬의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하와이는 미국의 군사적 요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9년 3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와이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21일 오늘 하와이주 승격을 선포함으로써 하와이는 마침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1983년 8월 21일 오늘
Former Senator Ninoy Aquino returned to the Philippines after a three-year exile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a minute after being escorted out of his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인 베니그노 아키노가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10년 전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 후보에 물망에 오르자 필리핀 독재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키노를 투옥시킨 뒤 사형을 선고했다가 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아키노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필리핀의 민주회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3년 동안의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 내 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키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했고 아키노 살해의 배후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목,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피플 파워로 불린 무혈 혁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피플 파워를 이끈 아키노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 여사는 군부의 도움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로써 18년 마르코스 독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